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프랑스어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 말이 칼레라는 프랑스의 도시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한 100년 정도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10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0년 전쟁 당시에 이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가 이 영국군의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레의 시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영국군을 버텼지만 결국 그 영국군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이 영국군에게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이 칼레의 시민들은 영국 그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자비를 좀 구하는 그런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이 사절단을 만나서 말을 들은 이 영국의 왕은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청대로 너희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단 이 누군가는 그동안 영국군에 반항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칼레의 시민들 중에 6명의 대표자들을 뽑고 그 대표자들은 대신 모든 칼레의 시민들을 대신해서 처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칼레의 시민들은 이제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모두를 대신해서 죽을 6명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었죠. 그래서 모두 다 한참 동안 누가 이 6명이 될 것인가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이 칼레 씨의 가장 부자였던 이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이 사람이 아주 오랜 침묵을 깨고 조용히 일어나더니 내가 그 6명 중에 한 명이 되겠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놀랍게 그 뒤를 이어서 칼레 시장 그리고 법조인, 상인, 귀족들이 자청해서 이 6명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윽고 이제 영국 왕이 이야기한 처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칼레 씨를 대표하는 이 6명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교수대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의 왕비가 이 모습을 보고 왕에게 찾아가서 간곡히 간청을 하죠. 이 모두를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절한 이 부탁을 합니다. 이 왕은 이 왕비의 간청을 듣고 또 그 칼레의 유인들이 어떻게 자청을 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 결국 그 희생에 감동해서 이 모두를 살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대표하는 그 귀족들이 자기들의 특권만 누리려 하지 않고 시민들의 고통까지도 자기들의 몫의 의무로 알고 그 짐을 질 때에 모두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입니다. 귀족들은 의무를 진다라는 이러한 뜻인데 시민들 속에서 신분이 높은 귀족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또한 도덕적인 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오늘 이 표현을 이제는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2007년에 이 영국 왕실의 서열 3위였던 해리 왕자가 군에 입대한 것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안전하고 편한 그 왕자의 삶을 내려놓고 당시 가장 위험한 전쟁 지역 중 하나였던 이라크로 이 파병을 떠나서 그 전쟁에 참전했던 그 일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아주 좋은 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는 아무런 화제가 안 됐는데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예전처럼 귀족이라는 신분이나 계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 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낮은 곳에 있고 더 덜 배우고 덜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흘려보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던 부와 명예와 명성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낮은 곳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 의무를 짐으로 세상에 만연해 있던 그 불평들과 불평등과 불균형의 그러한 골들이 조금이나마 메워지고 해소가 되어서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 존귀한 사람들은 의무를 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귀족도 아니고 평범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이 결코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성도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존귀한 자, 귀족이다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히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God's special possession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그리스도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 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거나 많은 재산을 가지거나 사람들을 부리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심판과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해석하며 살아갈 줄 아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존귀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죠? 약간 민망하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귀족인 줄 몰랐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분이 그냥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존귀한 귀족이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블레스 오블레주, 이 세상적으로 존귀한 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다하듯이 오늘 믿음의 존귀한 자들 된 우리도 또한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왕같은 제사장인 교회가 세상을 위해, 복음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 져야 할 영적 의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열한 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19절과 20절 말씀에는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무엇일까요?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나머지 다른 동사들은 오늘 이 제자로 삼으라라는 동사에 모두 다 귀속된 그러한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 가라,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모두가 이 제자를 삼는 것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을 위해 져야 할 영적 의무는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남겨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라는 이 영어 단어인 disciples는 배운다라는 뜻의 라틴어인 disco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즉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배우는 사람일까?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인 것이죠.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세례받는 그 한 사람의 전 존재를 덮고 그 사람의 귀에 평생토록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또한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예수님은 예수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가난한 이들, 외로움과 미움으로 마음이 삐뚤어져서 단 한 번도 따뜻한 사람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외로운 마음 가운데 기쁨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아픔과 눈물, 따돌림과 괴롭힘이 없는 그 천국이란 곳이 어떠한 곳인가?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만지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그곳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전 존재와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기독교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를 출발 지점으로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또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라라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의무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의 더 정확한 의미는 이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라 라는 그러한 번역이 더 확실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냥 세례는 이거야, 예수님 닮으려면 이거 해야 되라고 우리가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 복음과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라라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는 나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적 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적 존재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산터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가며 함께 그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져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해라, 이것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17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11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1명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아직도 저것이 진짜인가 헷갈리며 의심하며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부활의 흥을 깨기라도 하는 듯 오늘 이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제자들은 약하지만 예수님은 불완전하시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를 삼는 영적 의무를 질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의 완전함과 나의 완벽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제자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고, 이 11명은 온전한 12명이 되지도 못한 그런 부족한 흠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지만, 무리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온전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의지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의무를 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며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것은 결코 내 자신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시는 강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 그분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마태는 연약한 자기들의 공동체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완전한 제자들의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친히 그분이 그 공동체 가운데로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뒤이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비록 오합지졸 같고 한 명은 실패하였고, 실패하지 않은 너희 가운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너희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너희 자신 스스로를 약하게 여기면서 포기할지 모르나, 너희들은 약하나 예수의 권세가 강하니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강하신 예수를 의지하며 제자 삼는 그 일을 하고 복음의 의무를 지는 이 영적 노블레스와 오블리주의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절인 20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정말로, 오늘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정말로라는 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라, 정말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 세상은 너무나도 강하고 큽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고 내가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는 수많은 만 가지의 어려운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지만, 예수님은 모든 이유를 이길 단 하나의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 제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제자를 삼기 위해 일터로 나아가고 삼터로 나아가고 더 넓게는 선교지로 이 모든 제자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들이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들이 낳은 제자들은 또 그 다음 세대의 제자를 낳고, 그렇게 낳아진 제자들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했던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복음의 의무를 그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당했기에 복음에 무지하고 복음에 천박한 낮은 우리가 또한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삶이고 또한 이 시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지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 지났을까요?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까마득하게 과거 언제 있었던 아득한 일처럼 부활주일 예배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려면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 그 주님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계속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느끼고 싶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이 명령과 당부를 우리의 일터와 삶터에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들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으려는 우리 삶의 태도를 견지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늘 부활하심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의무들을 질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달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새가족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됐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정착을 결정하시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정이 아주 우리에게 참 이렇게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는 그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 분은, 한 가정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 초대교회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고 있는데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그 삶을 살아내셨겠죠.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분은 성실하게 기독교인의 삶을 직장 가운데서 살아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준 것이죠. 저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저러한 삶이 가능할까? 결국 그 직장 상사를 따라서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정말로 재밌었는데요.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초대교회 다니는 이제 교인이었는데 그 집 아이가 너무 반듯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반듯하네요. 우리 애랑 비슷한데 막 너무 반듯해요. 막 얘는 인사도 잘하고 막 어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너무 애가 이렇게 반듯하고 좋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애도 저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고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그분을 따라 교회를 오게 됐다라고 그렇게 새가족 환영회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정착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무를 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후방에서 누가 그 선교사님들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의무를 진다는 것은 모두가 목사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설교를 할 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나는 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시니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오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결단들을 내릴 줄 알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학문과 지혜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의 꿈은 우리 자녀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도록 주일 성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오늘 그 삶과 무관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감동을 받고 그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무엇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궁금해하며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야 하지만 오늘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들을 관리하고 이들을 케어하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세례의 자리로 이끌고 이들을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서 선교적 주인공이 되어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교회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장으로 공동체의 장로로 또 찬양팀으로 또 예배부원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서 과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이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그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의무를 다할 때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지혜 없음과 무지함과 영원과 상관없는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그 안타깝고 어두운 삶들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모든 영적인 의무들을 다하며 우리의 지경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조금씩 넓혀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그리고 교회로서의 영적인 품위를 지키며 죄악과 어두운 세상을 절연히 끊을 줄 알고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세워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위해 우리의 남은 시간과 우리의 재능들을 사용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이 제자되는 사명, 영적 의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